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나 또 이번 주에 새로 묵상하게 될 아모스는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보통 호세아, 아모스, 미가를 일러서 8세기 선지자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이분들이 설교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엘리야, 엘리사가 우리 지난번 열왕기상 묵상할 때 엄청나게 일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글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 같은 선지자가 선포한 설교는 성경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왜 남겨놓았겠어요?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27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메시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듣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절이었어요. 어떤 때는 나라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막 부흥하기도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이 호세가 사역할 때 나라가 엄청 부강해가지고요. 영토도 사상 최대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나라가요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주 화려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단 많이 만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상 숭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뭔 우상 숭배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바알이라 그러면 바알이 우상의 이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요, 바알은 사실 문자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주여 할 때 주님이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나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야, 니들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니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우상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우상을 섬기는 거냐는 것이 헷갈려요. 하나님과 우상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공통점이요, 똑같이 예배를 받는 신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인 거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상은 하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상은 하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섬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뭘 건강하게 원하면 건강하게 해줘야 우상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는 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우상을 뭐하러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의 쓸모, 우상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쓸모가 있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상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상은 예배를 받는 신이지만 실제로 우상은 하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 뒤치다꺼리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아휴, 교회 열심히 댕겨도 아무 쓸모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댕겨도 아무 쓸모가 없네. 교회의 쓸모가 뭐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뭐 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그런 쓸모, 그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 쓸모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교회의 쓸모를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마음도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뭐 다 잘 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상은 뭐라고요? 하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뭐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별로 지금 덥지도 않고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상은 하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하인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거냐. 출애굽 받은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맨날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불평했어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맨날 원망, 맨날 불평. 이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맨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보살핌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거냐, 아니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거냐,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대에 부응해야 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엄청 이쁜 분이 앉아있어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대에 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왜 내가 원하는 수준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 거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우상을 섬기는 거냐,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마찬가지예요. 그 이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열심히 제단을 만들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 시대가요, 부자였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더 잘 들어주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요, 신전을 멋지게 만들고 신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주 부강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더 큰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이게 이제 기둥 모양의 그 남금 모양의 우상,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가지고 신전을 더 아름답게, 우상을 더 멋지게 만들면 그 우상이 자기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 생각해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거를 보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인처럼 취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 뒤치다꺼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갈 거라는 것은 애굽에서 학대받는 종노릇 하는 것처럼 이방의 종노릇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예배, 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하인처럼 취급하는, 하인 노릇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예배였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율법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뭐 이런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고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그래 뭔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설교하지 마라 그러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설교가 욕이에요. 저는 일부러 자꾸 설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병이 들고 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요 설교를 마치 자기에게 부담 주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귀찮은 잔소리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왜 하나님이 만 가지로 기록하겠어요? 안 들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는데요. 그거를 듣는 사람은 이상한 것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스트레스나 주고 자기에게 부담이나 주는 그런 말씀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스트레스 주는 것으로나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늘 자기 기대에 부응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호세아 최근에 묵상하는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요. 본래 하나님은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살피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호세아서를 잘 읽으면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엄마처럼 묘사할 때가 있어요. 이 아버지와 엄마의 그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마치 엄마처럼 묘사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랑을 줄로 이끄시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요.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얻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고대 사회에서 요즘은 아기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는 없는 남자들은 잘 없다 그죠? 안고 다니는 띠 안고 이 고대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없지 남자가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마치 아이를 안고 없는 것처럼 엄마가 가슴을 내쳐서 젖을 물려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미워져요. 어제 묵상했던 호세아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두겠느냐. 주님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이게 지명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성읍 이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 본 적이 있다고 하면 다 손 들겠죠.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식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져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식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1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젖을 물려서 키운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에서 불이 나고 속이 뒤집어진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 채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종노릇 하면서 그냥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지 마세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요 얼마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종 속임수로 나를 예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는 변덕이 죽을 듯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유다는 신실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은요 아주 도가 지나쳐요. 한술 더 떠요.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을 거의 포위하다시피 막 몰아붙여요. 에워싼다는 것은 적을 공격할 때 막 몰아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요 하나님을 마치 포위 공격하듯이 막 몰아치우는데 몰아치고 있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본문이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이를테면 7절 오늘 본문 12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저울 눈금 속이는, 요즘은 저울은 뭐 무슨 무게 달아서 살 때나 저울하고 요즘은 뭐 다 이게 몇 킬로그램인지 뭐 무게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2700년 전에는 무슨 거래를 하든지 다 저울에 달았어요. 무슨 거래를 하든지 뭐 기름이든 뭐 쌀이 뭐 먹을 거든 뭐든지 다 무게. 그런데 저울추를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전에 제 기억나는데 우리 주방에서 고기 거래처를 바꿨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대요? 했더니 주방에 왜 우리 점심 때 그 공동 식사를 하면 고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납품하던 정육점에서 고기 무게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대단하시죠. 그게 1, 2kg가 아니잖아요. 덩어리. 이거 무게 모자란다. 보면 딱 알아요. 대단하세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해요. 고기를 딱 보고 이거 무게 모자란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이 뭐 그거는 고기이지만 여하튼 저울추를 속이고 늘 이렇게 뭐 믿을 수 없는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짓 저울을 사용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여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그냥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게 속여먹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가지고는 하는 말이 내가 남보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이건 나쁜 짓이야 배워야 되고 혹은 그게 들통이 나야 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삶을 좀 고쳐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출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부자,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 남들만큼 다 뭐 할 거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통이 나도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라면 꼭 우리 대한민국 같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이게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고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여길 줄 모르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출세하고 큰소리치고 권력 장악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들 옛날 이야기 옛날 좀 생각해 봐라. 어릴 때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하시고 출애굽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야곱은 루저였거든요. 인생의 낙오자였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장가 갈 동안 자기는 장가도 못 드는 요즘은 싱글 많지만 여러분 3천년 전에는 4천년 전에는 장가 못 가는 사람 없었어요. 이 야곱은요 루저 중에서도 루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빌빌거리면서 뭐 살다가 여하튼 자기 형 에서 속에 먹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여하튼 이게 뭐 장가 한번 드려보려고 거의 라반의 종노릇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셔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더 비참해져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못대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을 떠나서 돌아올 때 에서가 여전히 혈기둥둥하게 기세둥둥하게 야곱을 죽이려고 할까봐 야곱이 걱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원래 이게 온갖 모략과 속임수의 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자기 종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에서한테 선물 돌려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얍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일행을 전부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감히 겁이 나서 건너지 못하고 여하튼 그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여하튼 일종의 고관절이 부러진 거죠. 이렇게 허벅지가 부러졌어요. 뼈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곱이요 도망갈 길을 찾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도망을 못 칠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장애인이 된 거죠. 일종은.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우격다짐으로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다 돌이켜주시는 뭐 이런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그 사건을 설명할 때 해석하기를 이거는 야곱의 기도였다. 야곱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운 것이 얍복 강가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원래 야곱이었는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열두 지파가 되고 이러면서 여하튼 자기들의 뿌리를 생각하면 이 얍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서 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는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고 야곱이 받은 복은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자기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 그 이야기를 다 알면서 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온갖 수단 방법 사용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 이런 거를 배운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본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열심히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장막에 거주하게 하세요. 명절날에 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말에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위만 같아여라 뭐 이런 말 있죠. 한과 위가 그 추석 그거 가을거지를 해가지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가을거지를 다 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요 다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절날과 같다는 거는요 곡식이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3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먹을 거 맞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명절날과 같다는 거는 풍성한 잔치를 할 만큼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종로로 타면서 남보다 더 큰 부자, 남보다 더 많이 성공,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속여가면서까지, 응?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거짓 저울로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길르앗은요 우리로 치면 저기 강원도 골짜기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변방이고 시골이에요. 보통 우리는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뭔가 좀 순하고 뭔가 인심도 후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고도 생각하시죠. 요즘은 시골 인심이 더 무서워 뭐 이런 말도 있죠. 요즘은 시골 인심이 더 무서워 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골은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착하고 더 인심도 후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요즘은 시골 인심이 더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골인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시골이에요. 변방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이 더 순하고 뭔가 좀 더 인심도 후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호세아 6장 8절을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도. 그래서 시골에 사는 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도요 정말 악해요. 그래가지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막 피 흘리는 그 흔적들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 예를 들면 호세아 1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구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도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치 보고 이방을 의지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거짓말하고 포악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면 길갈에서 오늘 호세아 12장 11절에서 길갈에서 수송아지를 드리는데요 제단을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제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11절에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가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밭에 가면 돌이 없어요. 다 깨끗한 흙으로 밭을 만들잖아요. 아세요? 우리나라 밭 이랑에는 돌이 없는 거 아세요? 혹시 뭐 하다못해 무슨 텃밭이라도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밭에는 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밭에 돌이 많아요. 돌을 걷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돌멩이가 있으면 이슬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이렇게 돌이 조금 있는 것이 농사 짓기가 더 좋아요. 흙보다 돌멩이가 섞여 있는 것이.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토질 자체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이게 석회 돌 많은데 가끔씩 쓸모없는 큰 돌덩어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쓸모없는 큰 돌덩어리는 내던지는 거죠. 밭 이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라는 거는 밭에 돌이 많아도 괜찮아서 돌을 놔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농부가 내던진 돌. 길가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제단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내던진 돌덩어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면서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요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방탕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판을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런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심판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냐. 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내 하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하나님에게 내 기대에 부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그러진 거다. 이거 깨닫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를 지키며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은혜 인애는 열매고 정의가 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그러는데요. 인애는 열매고 정의가 뿌리예요. 그 정의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가 인애라는 거죠. 인애가 뭐냐? 뭐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사랑이에요. 사랑. 인애는 사랑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 룻기 기억하세요? 룻기. 그래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폭삭 망하고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되고 그리고 과부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시대 과부는요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과부였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방 여인 더욱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인은요. 개만도 못하다고 여겼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룻기에서 룻이 삶이 회복이 돼요. 복을 받아요. 그때 룻이 누린 복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냥 복을 누렸느냐? 아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 가난한 여인들이 곡식을 주러 왔어요. 보아스가 다 주어가게 하고, 곡식만 주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 음료 제공, 점심 식사 음료 제공하는 거 나와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야, 그 곡식 더미에서 더 이렇게 뿌려놓아가지고 더 많이 주어가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게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가 왜 그랬겠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밥 모퉁이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뭐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요. 그거는 희년법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늙은 보아스가 젊은 룻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그 유력한 유력한 유대인 남자가 개만도 못한 모압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한 거예요.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해가면서까지 이 가난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되찾아준 그것이 보아스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니 룻기에서 룻이 누린 것은 인애고 보아스가 행한 것은 정의를 따라 행한 거예요.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 드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창녀 두 명이 있었어요. 창녀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창녀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창녀가 그 시대는 그래도 낭만적이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자식인데 여튼 내 아이 내가 키우겠다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자식을 찾아줘요. 엄마를 찾아주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장녀가 자기 원통함을 풀어낸 그것은 인애고 그 인애를 누릴 수 있도록 솔로몬이 행한 일은 정의였던 거예요. 정의가 뿌리고 인애가 열매예요. 그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막 하나님을 공격하다시피 몰아붙이는 그런 포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일러서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정의라고 하면 원칙을 지키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분, 정의를 행한다. 이거를요, 아주 꼬장꼬장한 삶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은요, 늘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늘 바른 말을 해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요, 가끔씩 정의를 행하는데요, 남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을 지켜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의 변질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라는 거는 자기 기준, 자기 원칙을 잘 지켜가지고 완벽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정의롭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정의롭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기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피도 눈물도.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한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정의의 변질이에요. 그거는 정의의 타락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그저 완벽한 문제가 없는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남을 위한 희생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에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예요. 그저 올바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정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저 고결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요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짊어지시고 눈물을 짊어지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고결하고 완벽한 기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보면 남을 유익하게 할 만한 열매를 맺어내는데 그거를 일러서 성경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연약함을 짊어지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짊어지고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속이 미어지는 인생 살지 않았겠어요? 호세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호세가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며 여러분 무슨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지난번에 디모데 전후서 묵상할 때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탄식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앞가림은 못하는 거죠. 자기 앞가림 못하고 온갖 고생 온갖 고통 온갖 눈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더 많이 평안하고 뭐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뭐 한가닥 하려고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목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하인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인이 아니고 우리 왕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명령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메인바된 삶을 살라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서 인애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